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광복절, 그것도 기념할 만한 80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의 의미를 모르신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35년이라는 일제 침략기를 벗어나서 독립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날을 독립기념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미국도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광복절이라고 부르는가? 한자로 광복, 아마 아시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광복, 빛 광자에 돌아올 복자, 빛이 돌아왔다.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광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유가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중국 후한의 광무제가 왕망이라는 사람의 신나라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정통인 한나라를 다시 이루게 세운 것을 의미하는 고사에서 비롯이 되었다. 이걸 광복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래로 해서 한자 문화권의 많은 나라에서 무너졌던 국권이 다시 회복되거나 뭔가 국가적으로 잘못된 것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의미로 광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광복이라는 것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겨야 했던 우리나라가 국권을 되찾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 정확히 부합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을 넘어서 개인적으로 광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의미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드디어 이 땅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확 느껴지잖아요. 국권을 잃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나라에 소망의 빛이 비추는 것, 이것이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굳이 역사적인 유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광복이라는 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우리 모두에게 받아들여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요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낮보다 밤이 더 화려한 것 같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밝고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인 것 같다. 하지만 성도님들에게 조금 냉정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정말 밝게만 느껴지십니까? 국가적으로 주권을 찾은 지 80년이 되었고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경제적인 부흥, 막 세계 10위권을 넘나들죠? 이런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있고 중진국의 한계를 뛰어넘은 유일한 나라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추앙도 받고 제가 오늘 뭐 유튜브로 하나 봤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어디 큰 쇼핑몰에 1층에 그것도 가장 좋은 자리에 한국처럼 꾸며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한번 와보는 게, 그래서 와보지를 못해서 거길 가보고 만족을 한대요. 그 정도의 나라가 되었는데 왜 우리의 현실이 밝아 보이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할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빛에 관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복 80년, 세계 어느 나라 이상으로 화려하고 빛나는 나라가 되었는데 빛이 느껴지느냐는, 정말 빛이 돌아왔냐는 한마디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 어렵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빛은 순간적으로 짧게 빛나고 사라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빛은 시각적인 것을 넘어서 느껴지고 이어지는 것이며 가장 빠르고 충만하게 세상을 채우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이 채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세상의 빛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그것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광복, 빛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맡겨진 빛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빛으로서의 책임.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상함이 느껴지세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빛이신가요? 대답 잘 못하시죠? 솔직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침례 요한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 새가족 강의에도 들어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 빛이 아니라 이 빛이 단지 빛을 증거하고 이 빛을 바라봐야 되는 자라는 것. 이게 맞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겁니다. 심지어 이거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까 지금 어디의 빛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세상의 빛이죠.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를 뜻하는 단어 코스모스가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예요. 그럼 이게 이 뜻까지 합쳐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부담스러운 표정으로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온 세상에 비치십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이라 이게 도망도 못 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빛은 예수님 본인이신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우리에게 지우시는 걸까요? 잠깐만 과학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전까지 과학자들이 빛에 대해서 한 가지 절대적으로 믿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빛은 입자라는 것. 다시 말해 알갱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17세기 뉴턴이 대표적인데 빛 앞에 이렇게 손을 딱 대면 지금 빛이 여러 가지니까 잘 안 보이지만 빛이 어떻게 해요? 막히죠. 막히다 보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갱이라는 거죠. 또 빛에다 거울을 가져다 대면 그 각도대로 그대로 반사가 되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입자적인 특징이다. 그래서 빛은 당연히 입자다. 이렇게 받아들였죠. 근데 19세기가 되면서 과학자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니 좁은 틈을 두 개 동시에 통과를 시켰더니 서로 간섭하고 공명하는데 게다가 프리즘을 대니까 여러 개로 분열이 되네? 이거는 그렇다면 빛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인가 봐. 우리가 잘못 알았네. 빛은 파동이 맞을 거야. 무엇이 맞을까요? 현대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입자이자 파동이다. 두 성질 모두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 빛은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더는 안 나갈게요. 많이 어려워져요. 여기 더 나가면. 자, 그런데 당연히 세상의 빛, 다시 돌아와서요. 누구세요? 예수님이 맞으시죠.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나누어 받은 너희 또한 분명한 세상의 빛이란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문득 깨닫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빛을 간구하고요. 항상 그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맞죠. 그런데 정작 우리 또한 비춰야 될 세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빛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은 아닐런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말씀 수없이 들어왔는데 아 빛은 예수님뿐이시죠. 애써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빛의 사명과 책임은 외면하고 살아왔던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14절 후반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의 중요한 특성이 이거죠. 숨겨지지 않는다. 반드시 드러난다. 저 멀리 잘 보이지도 않은 산 위의 동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빛이 존재하고 있다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 빛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요. 더 분명한 의미가 하나 더 드러나는데 뭐가 있냐면요. 오늘 본문 직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5장 앞에 뭐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팔복이 있었어요.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덟 가지의 복, 이것이 복이다라고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이어지는 복들 쫙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복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그 복을 받았어. 그리고 지금 이 모든 말씀이 이어지는 것. 자꾸 퀴즈가 되네요. 팔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팔복이 이루어졌던 그 사건을 뭐라고 말해요? 산상수훈. 어디예요 여기 지금? 산 위에요. 지금처럼 산 위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빛을 발하는 순간 너희는 절대로 세상 가운데 숨겨지지 않는다. 아멘이세요? 다시 한번 처음 질문으로 제가 되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밝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라면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평합니다. 아우, 세상 왜 이렇게 어두워? 근데 사실은 숨겨진 부분이 있죠? 하나님 뭐 하셔? 예수님 뭐 하시는 거야?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빛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인 빛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그 빛에 기대기만 한 채 우리에게 맡겨진 빛의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외면하고 사실은 거기에는 귀 막으면서 에이, 예수님이 빛이시죠? 겸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책임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빛으로서의 사명을 받았는데 거기까지는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뭐 바로 직전에 소금의 얘기가 있지만 소금과 빛이 가진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 작은 것으로도 전체를 비추고 전체를 채울 수 있어요. 전체의 완전히 맛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작은 소금으로. 그리고 촛불 하나가 온 방을 밝히고 태양이 올 때까지 그 빛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명이고 명령이며 그리고 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었던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어둠을 밝히는 것. 왜 이렇게 어두워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빛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광복, 빛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두 번째로 우리 빛을 들어서 사용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빛을 들어서 사용하실 그때.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아마 30대 이하는 거의 들어보지도 못했을 만한 그런 생소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혹시 기억나세요? 등화관제라는 거. 옛날에는 밤에도 훈련을 했어요. 적의 폭격기에 건물이나 위치가 노출되지 않게 하려고 일정 시간 밤에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불을 소동하거나 가렸던 거.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죠? 예, 연세 좀 있으신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이거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불빛이 가린다고 가리는데 약간 새어나거든요. 그럼 막 소리 지릅니다. 누구네 집? 불 보여! 아이들 다 밖에 나와서 그거 하고 있어요. 재밌거든요. 아이고 몇 호! 불 보여요? 가려요? 불 꺼요? 빛은 숨겨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모두 작정하고 가리면 잠시는 숨겨는 집니다. 근데 이게 또 장관이 뭐냐면 이 훈련 딱 사이렌 끝나고 나서 집집마다 동시에 불이 켜지면 또 그게 또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래서 이거 재밌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빛은 세상을 밝히기 위한 역할이 핵심이죠. 따라서 밝게 비추고 빛나며 모두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살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나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부족하지만 미약한 빛으로라도 살려고 하는데 왜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는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덕담을 많이 해주실 텐데 어떤 덕담 많이 하십니까? 믿음을 지켜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라, 기도해야 된다, 놓치지 마라. 믿음의 집안 이런 덕담 많이 하시죠. 또 신앙 없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효도해라, 우애 있게 지내라 이런 걸 하겠죠. 근데 과거에는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점점 보기 힘든 덕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착하게 살아라.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저 정말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똑똑하게, 실속 있게 이런 거는 많은데 착하게는 점점 사라지는 거.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그 답을 알죠. 요즘 너무 착하게 살면 손해보잖아요. 착하면 뭐 돼요? 바보 되잖아요. 자기 건 잘 챙겨야죠. 오늘 말씀에 빗대 보면 너무 빛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빚쟁이 되기 딱 좋죠.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면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여기서 말, 이거 따그닥따그닥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아니라 덮개나 대박이나 함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좀 큰 크기로요. 근데 등불을 켜면 당연히 등경 위에 두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왜 굳이 말 아래라는 것을 비교 대상을 넣느냐는 질문에 화재의 위험이나 아니면 빛을 가려야 되는 여러 상황들을 대비해서 잠깐 덮어두는 그런 용도가 필요하니까 그럴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등화관제도 그런 때겠죠. 빛을 가리는 것. 하지만 등불의 본질적인 목적은 빛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올릴 수밖에 없죠. 잠시 감춰두거나 덮을 때는 있을지언정 결국은 드러내어서 모두에게 비춰지는 것. 그러면은 등불을 켠 사람은 언제 등불을 등경 위에 올릴까요? 언제일까요? 불이 필요할 때가 답인 거예요. 필요할 때 올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지금 켜져 있는가? 중요한 그 순간에 들어 올려졌을 때 내 빛이 지금 밝혀져 있는가? 왜 나를 지금 알아주지 않는가? 왜 지금 등경 위에 올리지 않는가라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 질문이어야 돼요. 나는 지금 켜져 있는가? 켜져만 있다면 등불의 주인이 올렸을 때 이 빛은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도 지지 않는 주인의 손에 들려서 세상을 밝히는 바로 그 빛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비슷한 내용을 성경의 다른 이야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동일하게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10처녀 이야기죠. 5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었고 슬기 있는 처녀는 기름과 함께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불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었고 다른 쪽은 언제든지 실제적으로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빛이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5처녀만 잔치에 들어가서 신랑의 기쁨이 될 수 있었죠. 우리는 이 본문을 구원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이것은 신랑을 맞이하며 이미 준비된 빛을 그 순간에 들어올리며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분의 때 그분의 빛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그 빛을 지키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그 빛을 밝히고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 밀리지 않고 그 빛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느냐. 빛을 지키는 성도는 언젠가는 반드시 등경 위에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를 통해 빛이 전파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빛이 있느냐. 우리가 그 빛을 지금 작던 크던 타오르게 하고 있느냐. 빛을 유지하십시오. 빛을 밝히세요. 하나님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밀려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주어진 빛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때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광복, 빛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빛이 인도하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의 기본적인 사명은 당연히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방이 정말 너무나 어두운 곳에서 작은 빛만 가지고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안 되겠죠. 하지만 그 순간에조차도 이 빛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숨겨지지 않고 높이서 멀리 드러나는 이 작은 빛은 방향을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등대가 되겠죠. 캄캄한 폭풍우가 치는 밤에 나침반조차 제 멋대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밤에 물과 육지도 막 구분이 안 돼서 언제 암초에 휘말릴지 몰라서 덜덜덜덜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선원들에게 저 멀리에 작은 빛 하나 딱 보인다 그러면 그들은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등대다! 육지가 저기 있다! 이제 살았다. 죽음과 절망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바뀌고 안도와 생명에 대한 감사로 배 안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 빛 하나 때문에. 이 작은 빛이 얼마나 소중할 수 있는지는 오히려 그 순간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작은 빛으로 세상을 다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귀한 기쁨과 감사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이 빛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세상의 어둠에 눌리거나 작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길을 향해서 그 길을 비출 수 있을 때 무엇보다도 찬란한 빛이 세상을 채우게 되는 가장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밝고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 등대를 떡 세워놓는다면 이 등대는 목적과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네온사인에 밀리고 뭐 강남 한복판에 등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네온사인에 밀리고 다른 건물의 불빛에 가려져버려서 저게 왜 저기에 있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바다가 어두울수록 심지어 풍랑으로 가장 두려운 바로 그 순간에 등대에 작은 빛이 비춘다면 이 가치는 가장 귀한 것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와, 등대다. 등대 때문에 살았다. 그런데 대체 이 캄캄하고 외진 곳에 누가 이런 걸 세웠지?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한 번만 더요.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16절 말씀은 이래서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 다시 말해서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이세요? 나는 단지 작은 빛을 발했을 뿐인데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세상을 채울 수 없지만, 내 빛으로는 채울 수 없지만 모두에게 진정한 빛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인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를 포함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힘을 가졌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이 작아 보여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의미 없다고, 나 빛 밝혀봐야 아무런 소용없다고 그렇게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 그 가치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치예요. 이런 우리 모두를 통해 가장 밝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 빛,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부터 사용하려고 했던 이 용도는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이 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큰 영광입니다. 천국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값을 했다. 우리 모두가 그 빛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해외 매세에 저희가 소속하고 있는 수지 팔찌군은 하필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 고베. 그래서 광복절에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본 선교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길에서 자유롭게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 여러 가지 선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 말이 통하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그 우리 선교지에 길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을 인도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교회에 정말 큰 도움과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죠. 이 사역을 너무나 감사함 가운데 잘 마치고 우리 팀은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교토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역사와 문화적으로 가장 일본다운, 일본을 좀 이해하려고요. 그랬는데 거기서 가장 일본다운 더위를 경험했죠. 이 동네가 우리로 치면 대구 같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지역이 덥고 습하고, 아, 이곳저곳 멋진 곳이 안 보인 건 아닌데, 야, 이거 너무 더워서 안 되겠다.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다. 그럼 어디로 향할까? 근데 매 팀원 중에 몇 분이 보고 오신 어떤 영화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요. 조선으로 건너온 일본인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 무명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의 두 번째 주인공이신 오다 나라지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마지막까지 그분이 섬기셨던 교회가 교토에 있었습니다. 이게 교토에 있는 교토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방문해 볼까? 다큐멘터리적인 영화라서 조금 스포가 될수 있지만 말씀드리면요. 원래 이분은 집안에 절을 세울 정도의 그런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요. 아마 그대로 컸으면은 이분은 아마도 어쩌면 승려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불교의 회의를 느끼고 고베를 헤매다가 노방 전도대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소명을 받고 신앙의 길을 이제 준비하시는데 어느 날 일본 헌병에게 아버지를 잃은 조선인 유학생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당시 일제 만행에 대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이건 아니다. 정말 이럴 순 없는 거다. 일본이 조선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다. 나라도 선교사로 가서 내가 그 죄를 사죄하고 싶다. 난 조선인들에게 내 생명을 바치겠다. 일본인 중에 이런 분도 계셨던 겁니다. 조선에 오셨던 목사님은요, 이름부터 바꾸셨대요. 전영복. 영원한 복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일제가 일본인들에게 주었던 특권은 모두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조선인 마을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오해도 많이 받았대요. 저 일본 무슨 밀정이나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런데 계속해서 성의를 가지고 조금의 특권도 원치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보시면서 그 한국인들이 그랬대요. 일본은 정말 싫은데 목사님은 너무 좋다. 1930년 이후에 일본이 소위 문화통치라는 것으로 전환을 하면서 조선인들에게 강요한 것이 뭐냐면은 신사참배죠. 교회도 피해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교회, 당연히 교회들에게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오다 목사님은 당시 조선 목사님들보다 더 강경하게 거부하십니다. 신사참배가 종교행위가 아닌 국미를 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지 마라.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 그렇게 할수 없다.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없다. 그로 인해서 목사님은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에게 고문까지 받으시다가 1939년에 21년 만에 일본으로 강제 추방, 송환을 당하십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훌륭하시죠? 사실 이분에 대한 책은 여기까지 내용이 거의 다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선을 다하신 것 같은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렸던 일본 색채가 가장 강했던 땅, 교토. 여기에서도 조선인들을 어떻게 섬길까 그 길을 찾다가 1948년부터 교토교회라는 이 교민교회 5대 담임 목사님이 되십니다. 여전히 교토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일본에서 한국인들을 차별받았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주님의 사랑 전하기 원한다. 일본 교민교회 일본인 담임 목사.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볼까 했었습니다. 네, 목사님은요, 1980년에 이미 소천을 하셨고 교회도 세 번이나 증축을 했어요. 새로 지어서 이거 뭐 과거의 흔적은 남아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가면 반가워하기는 할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가보자 갔는데 교토 교회에서 저희 팀을 맞이하신 분은 요시 히데오라고 하시는 일본인 장로님이셨습니다. 원래 이 젊은 이 교민 담임 목사님께서 안내하시고 돼 있었는데 그날 장례가 생겨서 목사님이 거길 가시고 이 장로님이 우리 팀을 안내하게 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와 전용복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 장로님이 꼭 전용복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다 목사님이라고 안 하세요. 한국인, 전용복. 왜냐면 본인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얘기를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처음에 한국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되실 분한테, 예비신부한테 결혼하려면은 내가 뭘 하면 좋을까 했더니, 우리 목사님을 꼭 만나야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3년만 교회에 함께하면 조선인들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친구들이 막 뭐라고 하더랍니다.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너 교회 불리려고 그러는 거지. 아유, 그걸 갖다가 하란다고 하냐? 너 바보냐? 딱그 순간 일본 말씀하시더라고. 오마이 아우까. 너 바보냐?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3년 동안의 교회를 나왔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바라보다 보니까 3년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뭣도 모르고 따라하다가 장로까지 돼버렸네요. 이게 바로 은혜겠죠. 이 담담한 말씀이 꽤 오랫동안 제게 울림으로 남더라고요. 성도의 빛이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캄캄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캄캄하다 하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작은 빛을 통해 진정한 광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것.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전혀 원치 않았던 전용복 목사님은 나중엔 한국에서 뭐 상을 주겠다, 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쫓겨나신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알려지고 영화로까지 나와서 감동을 주는 것은, 그리고 이 빛이 장로님 같은 분들, 일본인 장로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빛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습니다. 캄캄한 일제감정기에도요, 빛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일본인 중에서도 누구보다 아름다운 빛을 소유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어느 순간에 어느 곳에서 정말 아름답게 타오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광복 80주년입니다. 우리는 이미 빛의 회복을 이 나라는 경험했고요. 그리고 이 나라는 정말 많은 나라들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본질적인 빛의 회복을 이제는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완전한 광복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전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 빛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해낼 때, 때와 상황을 넘어서 우리가 그 빛을 유지하고 지키며 나아가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우리의 작은 빛을 비출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광복, 다시 한번 영원한 빛이 돌아옴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명령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며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분명한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음성 앞에 우리의 작은 빛이나마 비추어가며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빛이 되어 화답하며 이 땅의 빛을 밝히고 진정한 이 광복을 위해서 쓰임받으며 준비될 수 있는 은혜로운 빛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곳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평하죠. 하나님 뭐 하시느냐고 원망도 하는데, 정작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명령 앞에 애써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들 혹시 있진 않습니까? 보호와 은혜라는 단어는 참 감사하고 좋아하는데 사명과 책임이라는 무게 앞에서는 애써 외면하려는 우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80주년 광복절이지만 나라에는 이미 빛이 돌아온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빛의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한 우리,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소망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먼저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함께 보내고
은혜를 바라고 사랑은 간구했는데 빛으로서의 사명은 충성하지 못했던 것. 내가 밝혀야 될 세상이 있고 내가 전해야 될 빛이 있고 내 빛이 받아야 될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온전히 서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이 저희들 모두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광복의 날에 빛이 되돌아 오는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로운 빛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 빛이 될 때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서의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밝혀야 될 세상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곳 가운데 저희들이 빛이 되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빛의 사랑을 전했어야 하며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못하고 외면했던 많은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어서 저희들이 진정한 세상의 빛이 오늘의 백성이라는 것들 되새길 수 있는 귀한 빛의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채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빛으로서 주님 빛의 백성으로서 주님 그 은혜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저희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주님 그런 빛의 자녀들로 빛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쉽게 작은 것에 걸려 넘어져요. 아파하다가 에이 그냥 받은 구원인데 이 정도에 만족하자 내가 뭐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비추시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니지.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이 빛이 있고 이 사랑이 있는데 오늘도 나를 비추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 빛을 충만히 받을 때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드리면서 드릴 찬양을 찾다가 제가 이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 근데 이 찬양을 찾다 보니까 놀랍게도 이 찬양도 일본인 찬양 사역자가 만들었더라고요. 상황을 넘어서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빛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 또한 그 빛을 전하며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두워 보여도 지금 눈앞이 깜깜해 보여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이 있기에 우리는 그 빛을 충만히 받고 더 많은 이들에게 그 빛으로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험하며 이 상황을 넘어서 빛으로 쓰임받는 모든 백성들 되시길 소망하면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그는 구원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히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한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말라고, 내가 너의 빛이니까 너의 빛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을 거라. 그 빛의 세상에 끝까지 비추어 나가라고. 끝까지 함께할 테니, 영원토록 함께할 테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의 영원한 주인이시라고.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주님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의 밑에 다시 한번 주님의 불빛을 충만히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영혼들을 이 빛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둠에 지지 않는 아름다운 빛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한 그 빛을 온전히 전하는 은혜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현실 앞에, 상황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그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 그 빛을 전하는 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 영광을 향하여 저희들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그 영광을 향하여, 그 영광의 기쁨을 향하여 나가는 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빛이 약하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느낍니다. 주님, 저희 빛이 약하다고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빛이 저희들 모두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 빛의 자녀입니다. 저희들은 그 빛의 백성입니다. 저희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 빛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잠시라도 그 빛이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그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그 빛의 백성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대 끝까지 주님의 빛을, 그리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가는 은혜로 새 백성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 주옵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중심 가운데 그 은혜의 빛이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교회의 중심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지구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빛으로 충만한 은혜롭고 귀한 교회, 건강하고 은혜로운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빛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크게 통성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빛의 백성으로서 은혜의 백성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란하게 빛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 모두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서로 전하는 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향해 아름답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받아 다시 한번 새 힘과 은혜로 다시 한번 빛으로 충만히 채워줘. 주여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저희들 정말로 이루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들을 내게 기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저희들이 빛으로서의 길을, 은혜의 길을, 주님 감사의 길을 가장 귀한 복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대로 귀한 주의 백성들의 길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니 감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환열들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모두의 치유의 광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귀한 영혼들이 회복되며 다시 한번 세상의 빛으로서 은혜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박승남 58세 혈액암이 재발하여 24시간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중입니다. 폐에 물이 차고 폐혈증이 있는데 모든 장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윤종식 58세십니다. 신장 이식고 4개월 지났는데 신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면역 거부 가능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종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이경 67세십니다. 위암 4기로 살이 너무 빠졌는데 1차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3차까지 견딜 수 있는 체력과 은혜를 주시고 수술받고 온전하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 그리고 각자 아픈 부위를 놓고 기도할 때 찬란한 치유와 은혜의 빛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광선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하올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능력이 저희들 모두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의 기쁨과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병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증은 떠나갈지어다. 함께하여 주셔서 혈액암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장이식이 완벽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암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계획이 다시 한번 저희들 모두를 채우시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저희들 모두가 강건한 것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의 역사가, 함께 기도할 때 은혜의 역사가, 함께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애통한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치유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 놀라우신 은혜로, 그 놀라우신 기쁨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거뜬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 한번 자유함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발 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나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빛으로 일하시고 하셨사오니 빛으로서의 능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빛으로서 다시 한번 세상을 비칠 수 있는 그 은혜의 기쁨이 저희들의 모든 영혼을 채우는 그 역사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주신 은혜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밝아지게 된 이유, 우리에게 분명한 빛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우리를 35년간 지배했던 그 나라에도 우리가 빛이 돼야 됩니다. 본인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나라에도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문을 끌어 잠그고 백성들만 힘들게 하고 있는 저 북한 땅에도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끝까지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 모두 가운데 분명한 이 광명의 기쁨이, 광복의 기쁨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으며 보내서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님을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빛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소명을 감당하라는 것, 빛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 빛으로서의 우리의 목적을 이루라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빛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빛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주님 감사함으로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하시는 인간 가운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빛의 사명,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근성을 주님 감사하게 자라는 빛으로 인도하여 충성을 다해서 그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빛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세상을 남아가지 않고 주님 오히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계획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감사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들을 세상 가운데 세우신 것, 네, 물론 우리가 잘 되기 위함임을 압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잘 되는 것이 뭘까요? 우리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되는 걸 믿습니다. 빛으로 서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빛으로 쓰임받는 백성, 빛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그 가정이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거기에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기뻐하실 그 목적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빛의 가정으로, 은혜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빛을,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 빛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목장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런 가정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그런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 쓰임받는 영광의 가정, 영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가정에 저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소명들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명 가운데 응답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가정, 저희들의 모든 목장이, 저희들의 모든 공동체가 주님 그 은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 목적을 향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타오르기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충만할 수 있게 소망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주님 저희들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의 모든 공장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빛으로 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필요하신 바로 그 순간에 저희들이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저희를 보내주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주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의 빛으로 되기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충성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보내소서.
주님 공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종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주로 보내주옵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들이 빛이 될 수 있는 곳에 보내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참 미약한 저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말씀 앞에 그러나 다시 한번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냅니다. 빛이 돌아와야 될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했고 어느 나라보다 찬란히 빛나고 있는데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빛을 전해야 될 바로 지금 그 빛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핑계대고 드러나지 않으면 낙망하고 엎어지지 않게 하시고 백성다움과 자녀다움에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 그 소명 가운데 은혜롭게 응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둡다면 등대라도 될 수 있기 소망합니다. 작은 촛불이라도 될 수 있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까지 이루어졌고 주님 저희들 모두가 그 길을 그 뒤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로운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 여전히 어두운 그 자리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원하시는 빛으로서 쓰임받으며 부르시는 그날까지 작지만 아름다운 빛을 타오를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인도하시는 그 어두운 자리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될지도 모르겠고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문제가 될지 모르며 누군가에게는 직장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손 어깨 위에 손을 얹어주셨어요. 네가 빛이야. 너의 빛이 그들을 밝힐 거야. 주님 저희들이 그곳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끝까지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의 어둠에 지지 아니하며 끝까지 그 빛으로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과 그 자리를 품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갑니다. 주님을 크게 외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이 그곳에 품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들을 품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들 가운데 빛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빛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